여호수아 1장 2절 11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그 시민이라 하라.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분쟁들 때문에 사실 미디어에서 뭐 매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 너무 익숙해서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한쪽 의견에 칠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밝혀내서 우리 자세를 가다듬어 하겠습니다. 현대 이 미디어에서 중동 뉴스는 굉장히 중요하죠. 뭐 늘 나오지 않습니까? 중동의 그 산유국들이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그 다음에 그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팔레스타인의 그 영토 문제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이의 영토 분쟁 때문에 중동의 정치적인 그 안정에 굉장히 균형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제 우리들의 관심은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옳으냐 그러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약속된 가나안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이 지금도 유효하냐 그죠. 그것이 오늘의 이슈입니다. 제가 다룰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다뤄야겠는데 가나안 땅의 약속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유업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그 다음에 그 성취된 유업의 땅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원래 계획하셨던 구원의 목적 달성에 의해서 기여하고 있느냐 현재도 가나안 땅이 그런 약속의 땅으로서 확보가 돼야 하는 것이냐 회복이 돼야 하는 것이냐 그런 문제 그런 것을 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말고도 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그래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고요. 뭐 카파할 것이 사실 많아서 한 시간으로는 부족하지만 대체로 막 요약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이제 기독교 단체라 혹은 신자들 중에는 이스라엘이 원래 그 여호수아 때 차지했던 땅을 그대로 다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거니까 다른 족속들은 거기서 살 자격이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 백성들 다 몰아내고 살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죠.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이스라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 땅인데 걔들이 침략해가지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다 쫓아내고 죽이고 학살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원래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것을 얼마든지 살 자격이 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원주민이라 이거죠. 근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하나님 주신 땅을 우리가 싸워서 정복해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들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지리적이고 영토적으로 적용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팔레스타인 거주민들과 이스라엘 국가 사이의 주요 쟁점인데요. 우리들이 이 땅에 대한 이곳에 대한 이 장소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은 성경의 사상과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 일치되지 않는 아이디어들은 아무리 좋게 들리고 아무리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커렉트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먼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취된 그 약속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 다 내 거라 그러셨어요. 내가 주인이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주권이기 때문에 땅이든지 사람이든지 뭐 동식물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소유권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죠. 주고 싶은 자에게 주고 뺏을 자에게서 빼앗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주인은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주인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관점과 주장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목적 달성을 위한 디딤돌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 있을 대구원의 파노라마가 진행되는 하나의 첫 번째 디딤돌을 했다 이거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가서 뭐 그냥 자손 만들어 사는 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거죠.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타국에 그냥 가서 강탈해서 무력 침공을 해서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런 결정을 하셨냐면 가나안 침공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의 그 악한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공은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심판의 막대기 역할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역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은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총칭하는 말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의 죄가 아직까지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득 찰 때가 온다. 그때 내가 심판하겠다. 그때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돌아오게 된다. 돌아오는데 나의 심판의 막대기를 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둘째,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뭐 파지 않은 음물, 너희들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 너희들이 짓지 않은 그 주택들, 그것을 너희들이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과연 여호수아 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쓰임을 받도록 예정된 언약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구속의 대 계획 속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자기들이 잡혀간다 하더라도 그 땅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다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뭐 에스겔서 같은 게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큰 포인트는 뭐냐면 가나안 땅은 구원의 중심지로서 확보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의 공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맞물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은 다른 여러 가지 실제적이고 종교적인 의의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국가가 됐습니다. 이제 나라가 됐기 때문에 나라는 어떻게 국토가 있어야죠. 영토가 있어야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착하기 위해서 영토의 확보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광야 시절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국에 복이 되게 하는 통로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 통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한 곳에 정착해서 아브라함의 소명을 성취했거든요. 그러니까 본거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제 그 실제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신정 국가로서 여호와 종교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본거지가 필요했어요. 거기서 이제 성막을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른 열방에 가르치고 하는 거니 구원의 길을 열방에 소개할 소명을 받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실 장소로서 또 이 땅이 필요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알겠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본에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근동 지방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의 그 이디엄이에요. 아주 좋은 곳.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른다. 뭐 성경에만 똑 쓴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맥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너를 데려간다 하는 말씀 무슨 뜻이냐면 낙원의 회복이라는 뜻이죠. 낙원이 회복되는 거. 그 낙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사실은. 그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 복지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그런 말을 썼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류가 이제 가나안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경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의 길을 바르게 걷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구속에 대한 그 그림자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충만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상적인 그런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은 국가로서의 어떤 실제적인 필요성, 용토가 필요하니까요. 그것을 넘어서 온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탄생지로서 가나안 땅이 확보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이 현대에도 확보가 되어야 하느냐? 가나안 땅을 지리적이고 영토적이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꼭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전체 땅이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서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신약의 해석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가 않아요. 이 미국의 개신교들 중에 일부는 아주 일방적으로 유대인 편을 들어요. 그래서 뭐 구약 예언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그 시온주의 대입을 시켜서 예루살렘을 종말의 중심지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모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또 퍼져나가고 예루살렘에서 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대요. 이런 얘기들이 아주 굉장히 포퓰러하게 돼서 뭐 전에 여기 뭐 올람도 있었다 그러대요. 그 양반이 무슨 베니힌 그 사람은 거기에 돈 모아가지고 거기 가서 성전 짓는다고 새 예루살렘 성전 짓는다고 뭐 시작한다고 삽질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르니까 거기 다 헌금해요. 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성전 건축 헌금하는데 아 주님이 오셔서 머무신 성전이라면 뭐 집이라도 팔아야지 이런 생각인가 봐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복천년이 시작된다고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복천년이 시작되는데 그들이 의료의 열 같으면 그 복천년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땅이 회복해야 된다는 논리로 비약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이런 식으로 보면 약속과 성취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패턴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림자와 실체의 혼란이 나요. 예루살렘은 그림자예요. 그것이 실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된 땅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그곳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땅,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셨죠. 예, 물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렇지만 그것이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그 계시가 커져요. 넓어집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처음에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나온 듯이 다음 단계에 가서는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라고 그랬어요. 그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확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영역은 이 지역을 더 구체적으로 확장한 것인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그때 가서 겨우 확장된 그 땅의 유브라데스 땅까지 어느 정도 장악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대충 그렇게 이스라엘 통제 영역에 들어간 것이지 그것도 다 오래가지 못했고 한 250년 정도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컨트롤이 됐어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열왕기상 4장 21절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 여호수아 1장 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팔레스타인에. 근데 거기 가서도 그 땅을 여호수아 시대에도 다 장악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정복 시기에 전적으로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구약에 나오는 그 약속된 영역의 땅이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이라고 본다면 가나안 땅 전체뿐만 아니라 저 유브라데스 강까지 다 가서 그거 다 확보하고 다 뺏어야 돼요. 그렇게 합니까? 왜 안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점진적인 계시의 확대된 영역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아,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여러 가지 아모리 족속들, 이 블레셋 족속들 다 몰아내라.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라. 한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상 진정한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낙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낙원의 잃어버렸던 신낙원이 다시 복낙원이 되고 아니 복낙원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으로 발전한다는 것에 대한 계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구약적인 가나안 땅에 묶여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가서 그걸 건져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 원조하고 돈 대주고 정치적으로 그쪽 편을 들고 이런 것은 논센스예요. 성경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한다면은 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고대 가나안 영역에만 적용돼야 하느냐 그거죠. 우리는 가나안 땅이 구속사적인 계시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지 못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어요. 왕권제가 도입한 이후로 북왕국은 뭐 아수르에 가서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어떻게 유다마저도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가지 않았어요. 절대 다수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시 귀국길에 오르지만은 70년이 지난 후였고 소수만 돌아왔어요. 그 후에 가나안 땅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의 그 정복을 받았고 또 그 후에 그리스 왕국이 여러 개로 분열되면서 뭐 톨레미 왕조라든지 셀루커스 왕조를 거쳐서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도 또 분열했죠. 그래서 그 후로 계속해서 뭐 아랍연맹, 십자군, 뭐 살라딘 등의 외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터키는 영국이 그러니까 1917년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 터키 사람들, 터키군을 몰아낼 때까지 400년 동안 그 지역을 지배했어요. 이런 와중에서 유대인들은 각처로 온 세계로 다 흩어졌죠. 자기들의 살 수 있는 그런 영토적인 터전을 잃었다가 1948년이죠. 그때 주권 국가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영국 통치령이 있다가.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차지한 그 땅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영역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근데 그 일부가 원래 주셨던 여호와께 약속한 그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더 확대해서 그것을 다 차지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성경의 가르침과 빗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사인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의 의가 가는 경신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고 승화될 때까지 그것은 하나의 작은 촛불에 불과한 것이라 알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과연 한 국가의 국토에 한정된 것이었느냐 이거죠. 그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전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아주 커다란 틀 안에서 그 역할과 목적과 그 성취를 신약 저자들이 어떻게 봤는가 그들의 눈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신약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유명한 로마서 4장 13절이죠.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외우는 것이 좋아요. 다 같이 제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은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었다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세상을 상속한다는 의미라고 봐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것을 상속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가나안에 국한된 영토적 지역이 아니고 온 세상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국경도 없고 민족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새 언약에 와서는 새 언약에 와가지고는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더 이상 국가적인 개념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것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서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특정 국가의 영토로서의 땅의 개념이 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특정 민족으로서의 어떤 특정 민족의 어떤 출생이나 뭐 모세 언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알쩌다. 옛날 그 옛 언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면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신약 백성들에게는 모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단순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유업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뭐 유대인이든지 뭐 아니든지 그게 상관없어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상속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지리적인 영토 회복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뜻으로 생각한다든지 그것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유업의 약속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 말씀의 본뜻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상속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 이 땅이에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유업의 약속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에는 사실상 찾아보면 세상의 언약,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바울이 그 말을 썼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 내용과 그 문맥을 통찰을 하고 이것을 새 언약 백성에게 적용해서 이 세상을 상속받는 것이라고 총칭했어요.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받고서 그와 같은 통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실체가 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게 이것을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가나안 땅의 본체가 뭐라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지임이 무엇이라는 것이 드러난 그것은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있는 이들입니까? 아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악이 흐르는 땅이죠. 불의가 흐르는 땅이고 부패가 흐르는 땅이고 속임수가 흐르는 땅이고 그런 것으로 가득 찬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어떻게 해요? 회복돼. 어떻게 회복됩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냈듯이 악이 다 몰아내고 다 죽이고 다 없애버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이 세상을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정화하시고 새롭게 갱신하셔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의를 입고서 사는 그런 의인들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유업의 약속들은 그 후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복음과 사랑의 삶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죠. 뭐 칼 들고 나가서 악인이라고 죽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기느냐?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믿었어요. 그 믿음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업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심과 신실함과 꾸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로 살 때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악과 불의의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크리스천들의 삶에 의해서 정복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세상을 우리가 상속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세적인 이 땅은 우리가 받는 유업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은 이 세상 전체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한 구석 젖가꿀이 흐르지 않는 곳이 없을 거예요. 세상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야말로 다스리시는 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유업은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시식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왜 사랑해요? 그것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원래 의뢰했던 젖가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적극성을 띄어야 되니 그 일을 위해서 거룩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속이지 말아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그 구원의 구속에 거대한 뜻을 생각하고 그 일을 똑바로 해야 되고 엉터리 메시지로서 사람을 현혹하지 말고 그런 것이 다 정복되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 경신이에요.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통치로 완전히 새로워질 경신된 세상에서 받게 될 유업의 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개념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옛 약속은 새 땅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었고 계시판이었어요. 땅에 대한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될 우주의 일신과 새 땅에서의 유업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팔레스타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으로 국한을 해서 대입하거나 혹은 연장해서 적용하는 것은 그거 합당하지 않아요. 그 땅이 원래 바라본 목표가 무엇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현재의 팔레스타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온 세상 안에 그것도 포함됐으니까 그 땅에도 젖과 꿀이 흐르겠죠. 그런데 현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지리적이고 영토적인 가나안 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그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은 거대한 새 땅에 대한 그런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리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가나안 땅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유업의 땅이에요. 이 땅은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필요했고 구속사적인 이유에서도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물론 국토가 있어야 됐고요. 그러나 여호와 종교의 본산지로서도 가나안 땅의 확보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구주가 희생제물로 또 자신을 드리는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서 이제 드리는 그 갈보리 땅, 그 예루살렘이죠 물론. 근데 그것도 역사적인 의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존돼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예수아가 정복한 그 땅에서 태어나셨고 복음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가실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구속적인 의미에서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보존돼야 됩니다. 보존될 것입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정화될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갈등과 분쟁과 이 모든 억압과 그런 비리와 이런 것이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특별히 신성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물론 예수께서 오셨던 이 땅은 구속의 역사적 현장으로서 영원히 남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갖다가 뭐 성지라고 부른다든지 예? 모든 것이 홀리잖아요. 홀리 네이션, 뭐 홀리 란드, 뭐 그럼 성지 순례 꼭 가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 땅을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값을 높여놓잖아요. 홀리 란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거하는 것이 홀리 란드예요. 그래서 이 땅 전체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홀릴란드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거하실 땅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홀릴란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이다 해서 거기에다가 구속적인 의미가 없이 그냥 그것이 거룩한 땅이다, 성지다 이러는 것은 무슨 뭐 성지 아니에요. 그 무슨 성스럽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특정 지역을 성역화하고 신성시하는 중세기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중세기 때는 다 그래서 그래서 홀리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뭐 그냥 터키 사람이든 뭐 이스라엘이든 다 죽여도 그건 홀리워라 이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 이렇게.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성전이라는 말 쓰지 않았습니다. 홀리워라는 것이 없고 여호와의 전쟁이라서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의로운 전쟁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고 그것은 다른 거예요. 정치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성령은 없어요. 진정한 의미의 성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새롭게 갱신시킬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거룩하신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죄와 죽음이 없는 일신된 새 땅에서 주를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땅과 성전과 희생제사가 바라보았던 구약시대의 그림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 의해서 대체되고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은 아무리 읽어봐도 그 신약에서는 지상적인 가나안 땅이라든지 뭐 거룩한 성으로서의 예루살렘이 새 언약 백성의 유업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 까닭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더 큰 축복의 의미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일신됐어요. 따라서 현재 예루살렘을 특별히 거룩한 성력으로 간주하거나 예수님의 재림 장소로 기대를 하거나 혹은 복천년 기간에 성전이 지어질 장소로 전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성경의 신약 성경의 해석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땅에 대한 유업의 약속을 팔레스타인이라는 장소에 국한하고 그래서 신성시하거나 아직도 유효한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적인 성취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구약에서는 물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신학적 의도 부여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다 성취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 와서 다스리면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성취됐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땅의 주권자시니까 주님과 심판 아래 있는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으로 가득 찬 영광된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과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젖과 꿀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은 그리스도의 오신과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영토적이고 국가적인 특정 지역을 벗어난 온 세상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 땅입니다. 퍼졌어요 이미. 그래서 그 획득 방법도 전격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와 사랑의 복으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쟁취하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사명을 받았으며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구속의 드라마를 머리에 담고 다니는 사람들이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유업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새세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